오늘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병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열심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정도는 아주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되어 있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이제 1년 동안의 농사와 그 목동일을 마치고 한 해의 소출을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형제들은 각자 준비한 제물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인은 너무나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가인에게 다가가셔서 너희의 죄를 다스리라 라고 경고를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결국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저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의구심, 의문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청소년부에서 질문을 한다면 아이들은 보통 조금 그래도 말씀을 안다 하는 친구들은 피 흘림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물론 완전히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알려주신 것 다섯 가지의 제사 중에서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죄 있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때에 짐승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피를 흘려야 하지만 이 짐승이 대속하였기 때문에 사람 대신에 이 죄인 대신에 짐승이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레위기 2장을 살펴봤을 때 단순히 피 흘림의 제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제라는 제사, 레위기 2장에 나오죠. 소제라는 제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식을 빻아서 그 가루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또한 있습니다. 비록 피 흘림의 제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제시한 제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드렸던 이러한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가인이 드리는 제사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창세기 4장 상반절과 4장 4절 상반절과 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띄워져 있으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캐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아벨,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말이며, 제사를 드리는 가인에게는 올바른 그 제사의 태도나 다른 삶의 방식 혹은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의문점이 생기죠. 도대체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이 또한 너무나 친절하게도 성경은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인은 땅을 아바드하는 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물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땅을 아바드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2절에서 농사짓는 자라고 번역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바드라는 동사는요, 땅과 함께 쓸 경우에 경작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는 자라고 했을 때 틀린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을 아바드하는 자라는 이 표현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하면 사실 그 의미 동사 그대로를 직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바드라는 이 동사는 경작하다라는 의미보다 사실 성경의 대다수의 번역에서 섬기다라는 것으로 번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땅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는 땅을 경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땅으로부터 자신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의 근원이 땅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인은 물질을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요, 이 아바드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가 에베드인데 이 에베드는 번역되면 종 혹은 노예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물질의 노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의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과 다르게 당시에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너의 죄를 다스려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의 직계 자손이기도 하고 아직 1대 2대 자손이죠. 창조된 지.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 아니라 물질, 땅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아벨이 드렸던 제물과 가인이 드렸던 제물을 비교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목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땅의 소산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아벨의 제물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아주 간략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벨이 드렸던 제물은 첫 것, 첫 새끼와 그 기름, 자신이 낳았던 것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온 것,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구별되어서 잘 놔둔 뒤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저 이 첫 양의 새끼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상징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것이죠. 이것은 아벨의 진정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이 드린 제물은 뭐라고요? 땅의 소산입니다. 소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자어로 번역되다 보니 참 그래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땅에서 난 것입니다. 땅에서 난 것. 가인이, 아벨은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그렇게도 아니죠, 자신이 소유하고 나자마자 그 재물을 구별되어서 열심히 준비했던 반면에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가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이제 제사 드릴 때가 되었네 하면서 그것을 해서 준비해서 그냥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것은 가인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재물을 얼만큼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 그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물질적 가치로 따져봤을 때 그것이 사실은 엄청난 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재물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드러나는 재물의 준비 상태가 어떠했는지, 자신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소유한 것 중에 아무거나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인의 모습을요, 벌 받고 난 뒤 가인의 반응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3절에서 15절에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서 가인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십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이제 가인이 우상으로 삼고 있었고 자신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었던 자신이 섬기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땅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주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쫓겨나서 이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인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또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배우지 못할 텐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 내가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됐고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그 벌받았을 때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전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축복을 누렸던 가인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도 없고 하나님의 낯을 배우지 못할 텐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만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다.
재물이었으며 자신의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가인에게 있어서 제사라는 것은요 아주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켜서 드린 걸 수도 있고요, 자기 형제 아벨이 정성껏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이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동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제물은 하나님 이거 필요하십니까? 하면서 마치 적선하듯이 불이웃 돕듯이 하나님께 던져지는 그러한 제물이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제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져온 것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가인은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이후에도 우리는 집중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의 결과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은요, 어떻게 됩니까? 인류 최초로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심지어 그 가해자가, 그 살해자가 자신의 친형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야 되고 더 행복하고 잘 살아야 하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을 당하는 그런 치욕적인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내용과 맞습니까?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이러한 생각 다 드실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불편함은 잠시 옆으로 두고요, 이번에는 가인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제사를 드린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받으시지 않으셨고 질투하는 마음에 살인도 저질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 16절에서 24절을 보면요,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살던 땅에서 동편으로 쫓겨나 놋 땅이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첫 번째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65년 살고 하나님으로 간 에녹이 아닙니다. 네, 그냥 이름만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에녹을 출산하고요, 그 놋 땅에서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요즘 학생들 TV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참 말하기 거북하지만 오늘날 현실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건물주가 돈 더 안정하게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가인은 그 건물주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성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 하나가 통째로 가인의 재산이 된 것이죠.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자신의 아들들이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재산이었으며 이 아들들이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민족을 이룰 정도로 많은 아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인 벌 받아야 되잖아요. 저주 받아야 되는데 왜 가인은 이렇게 부자가 되고요, 이렇게 강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가득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진짜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배웠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아벨이 복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아벨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기복주의라는 이러한 대세적인 신학이 한국교회에서 판을 치면서 마치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는데 그 복이 물질적인 복으로 한정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자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힘이 세지는 그러한 복을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러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예배자라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부자가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벨이었으며 따라서 아벨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레위족 속의 이야기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편을 지켰던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파의 착한 선한 행실을 보면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게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개념의 복이라면 레위지파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큰 땅을 분배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고 레위지파는 각 지파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성전 혹은 예배드리는 초소에서 일하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면 누가 감히 이곳에서 어떻게 레위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훨씬 더 큰 복을 이 레위지파가 누렸고 마찬가지로 아벨도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예배자다. 너는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제사를 드린 자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에녹도 있고요, 노아도 있고요, 아브라함, 모세, 라합 등등 여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때 우리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장에서 첫 번째 주자로 달리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 초반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봤을 때 믿음장의 순서와 성경의 순서가 비슷해 보이는데 나중에 나오는 사사들의 순서 혹은 다윗과 사무엘의 순서가 바뀐 걸로 봐서 이것은 단순히 성경이 기록된 대로 혹은 역사의 시간대로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장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본으로 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권세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아벨이 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인정을 받았는가? 우리는 좋은 예배라고 하면 어떤 구성 요소를 떠올리십니까? 감동적인 찬양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울음을 토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분명하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힌트는 아벨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요, 텅 비었다, 허무하다, 티끌이다, 먼지와 같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죄인이고 마땅히 하나님을 찾을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재물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아벨이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가인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는 어쩌면 너무나 무서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주에 새벽기도 빼고요, 한 주에 세 번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공예배, 오후예배, 이렇게 수요예배까지 드리죠.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요, 1년이 52주기 때문에 1년에 156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10년이 채워지면요, 1560번의 예배가 되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저희의 선배님들 50년 정도 예배를 드리신 분은요, 지금까지 7,800번의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시간으로만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쳐도 아주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7,800번의 예배 중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몇 번이나 될까 하는 스스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점검해 보셨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인의 상태랑 비교해서요. 첫 번째,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물질인가? 이 땅에서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서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의 대상,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 창조 원리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죠. 우리가 이 물질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질을 도구로 이용하여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오는가? 우리는 모두가 이제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는데 그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과연 귀찮고 힘들고 번거로워하며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나 감사한지 스스로를 이제는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자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잘 드리고 많은 복을 받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과연 그때에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복의 종류가 과연 어떤 것이냐는 거죠. 세상의 물질인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서 인정받는 그것, 이 둘 중에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결코 쇼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과거 우리 역사, 기독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와 비교해서 너무나 편안해지고 너무나 화려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지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이렇게 편하고 화려하고 멋있게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100년 전에 힘겹게 지하 감옥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 중에서 가장 거룩한 형태로 드러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이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등바등하며 거룩한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쇼가 아니라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